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어그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정말 단어적으로 또 우리들의 그러한 지금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에 그 뜻대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듣는다, 복음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복음이 즉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항상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다 할때 우리는 사랑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지 사랑이 즉 하나님이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 익숙해진 사랑에 대한 개념, 그러한 그 이해력, 상식, 그러한 것으로 그 포장되는, 그래서 사용되는, 그래서 이미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과 미움이 뭐그 손바닥 차이고 종이 한장 차이고 해서 사랑한 만큼 또그 미움도 커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그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단어는 똑같은 사랑, 똑같은 믿음, 똑같은 그 말씀이라고 해도 자꾸 사람마다 다르게 개념을 갖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자꾸 변질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사람의 이 경우에는 이게 맞을 것 같고 저 사람의 저 경우에는 저게 길일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인데 예수님 말고도 옳은 길또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 복음이 말하자면은 승리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는 예수님 할때그 예수님이 내게 정말 승리의 깃발이고 기쁨의 그러한 소식인지, 우리는 복음을 율법에 상반된 단어로 쓰고요. 그래서 뭐 복음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율법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줘요. 기준이 있어야 죄도 아는 거잖아요. 여기를 50마일로 달리라 했는데 그보다 빨리 달리면은 속도 위반을 하는 것처럼, 여기 일시 정지하라 했는데 정지 안 하면 크게 교통 법규를 어기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 일시정지라는 표가 없다면, 거기 뭐 50마일이라는 그 속도 제한이 없다면은 그보다 더 달린다 그래서 그것이 위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이 있다는 것은 그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 로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죄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행위로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행위 같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되는 거를 요구하시는 거지, 겉포장만 되는 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느 나라의 법도 마음이 그 정죄함을 받고 마음이 그 심판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왜 사상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상이 잘못돼서 그거 잡아가지요. 그래도 그 사상이 드러나야지요. 말이나 뭘로 드러나야지, 생각만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지 않으면은 뒤집어 씌워서 너 이런 말 했지, 이런 행동 했지 하면서 뒤집어 써서 사상범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군가를 미워했다, 누군가를 싫어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그것으로 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한테 정말 바보라고만 해도, 마음으로 없이 여겨도, 비판해도 네가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 중에 단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엔 그 죄값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거예요. 사형수인 거예요. 사형의 언도는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우리들, 아무리 옳게 살고 싶고 율법대로 다 살고 싶지만, 애써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죄를 죄로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습니다. 정말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그 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섬겨요. 계속 그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요, 자기 마음대로도 하고 하는 거를 같이 해요. 근데 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 그래도 너희들이 속죄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하고 그래도 나한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살려고 좀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하면서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봐도 그들에게 잘한 그 칭찬받을 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그대로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잘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무마시켜 주시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다면은 그건 은혜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살리시는 그분의 생명의 원칙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것이 그분이 세워놓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자고 깨면서 그렇게 해서 산다는 생명의 법칙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정한 것도 아니지만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 생명의 법칙을 만든 분이 공기도 만들었고, 우리가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를, 먹을 거, 식물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닷속에 있는 건 바닷속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육지에 있는 건 육지대로, 새들은 새대로, 정말 높은 산에 있는 그, 저기, 나무들, 아니면 거기에 사는 동물들, 벌레들은 또 거기에서 다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시고 배치하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생령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한그 반드시 죽는 그 죽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선을 행하던 사람이 악을 알아버렸어요. 어떤 악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하라는 거. 악을 가져버린 거예요. 내 위주. 모든 건내 거. 내 마음대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도 그것이 무슨 자존심 상한다든지 내가 하나님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유롭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기쁨, 내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 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린 계속 갈등하고 계속 궁리하고 계속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속상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못 돼서 갖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영광, 내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도 세상도 하나님까지라도 뭐가 내 마음대로 잘안 해주시고, 뭐가 잘안 되니까 다들 그게 좌절이고, 그게 불만이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 서로 다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서로가 다 물고 먹어서 멸망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각기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각기가 다 자기가 독불장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그게 아니라, 다 내가 지금 정말 나를 위해서 해가 뜨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부속품으로, 자기를 위한 존재로, 나를 위하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높여라.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정말 나에게는 뭐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서로 뿔뿔이 되고, 다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해갈 그러한 인간들을 죄 속에서 꺼내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부터 갖고 있던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됨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때뿐 그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이제 선지자들도 없고 뭐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사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없고 그러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양다리 걸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치우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요. 자기도 섬기고, 뒤죽박죽된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다 그럴까?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합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종교도 다 뭐라 그럴까, 배교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없애 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복음에 없어요. 기독교의 교주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기독교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면 오늘도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찾으시는 영혼들은요, 온 세상에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한국 교계가 굉장한 그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의 그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교회가 많이 늘었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정말 그 세계의 그 교계에서 볼 때도 너무나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이 그렇고 교회 성장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성장의 그 배후에는 얼마나 부패된 게 말고 얼마나 빚이 많아요, 한국에. 굉장히 잘 살게 됐고 굉장히 뭔가 화려해졌고 정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졌고 사람들이 부여해졌고 정말 한국의 경제가 그 뭐라 그럴까? 튼튼하냐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지금도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세워져 나가는 회사도 많지만 망해가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성도들은 세지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성도들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사람을 어떻게 해서 모을까 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끌어들이기만 하고 목양을 하질 않으면 어떡해요?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딴 교회 갔다. 그러면은 다 등록되면은 그게 머리 숫자로는 다 들어가요. 그런 숫자들의 그러한 그 뭐랄까, 인간적인 그 머리 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얼마만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그들이 자라나가느냐, 튼튼해지느냐, 거룩해지느냐, 강건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체크업해야죠. 애를 낳기만 하고 안 키우면 안 되는 것처럼 낳아서 그때부터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몇명 아이를 가졌다 보다도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어느 면에서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잠시도 외면하지 않고, 잠시도 한눈 파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지요. 왜 그것이 구원이고, 왜 그것이 천국을 가는지 알아야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다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는 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분이 내 주님으로서 이제 나는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를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믿는 거고 그분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죽고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일단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죽음에 우리도 같이 더불어 죽고, 더불어 함께 죽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다가 없으면은 복음으로 산다가 없어요.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가서 세례 받았는데, 복음으로 사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 예수님하고 더불어 죽은 것이 실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어서예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으로 산다가 시작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육이, 나의 정욕과 욕심이, 육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을 좇아 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어서 엄마하고 마치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도 사실 심장이 따르지요. 근데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개체입니다. 탯줄이 끊어진다면은 과거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태어난 이상에는 그때부터 그 아기는 그 아기로서 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엄마하고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 아이에겐 그 아이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태 속에 생겼을 때부터 있었지만 그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나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누가 전도해줬고 누가 어떻게 해줬고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고 깨고 뭐 하면 그 말씀대로 생명의 법칙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법칙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를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면 그분이 말씀을 안 먹이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셔요. 왜
아멘.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정하신 분이 그분인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안 주시겠어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살도록, 그것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이어나가도록 후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전진하듯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현재에 더 있고 싶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서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 그렇게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삶하고 떨어져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삶하고 떨어져서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하고 떨어져서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하고 떨어져서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삶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삶 속에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능력이래요. 의롭게 사는 능력이래요. 계속 나 하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식, 나의 꿈, 뭐 나의 좋고 싫은 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파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을 좇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슨 능력이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 그래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방으로 선교사로서 그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거니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그것에 동의한다 그럴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역사하셔서 그 안수해 가지고서 그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것 같아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로서 동역하고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래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이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텐데. 특히 왜 어려우냐면 그들은 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의 문화는 그 다른 종교적인 그 역사 속에 그들의 전통 속에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마다 다그 전통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자체도 어려울 거예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바울 자신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싫었어요? 자기 나라하고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나라가 흥하면 우리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더 해를 입게 되니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바울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요나와 같아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버리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바울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대들잖아요. 왜? 역적인 거예요, 유대인 쪽으로 보면. 자기들이 업스여기고 자기들이 사랑할 수 없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성기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라고 얘기를 하니 그거는 우리들만인데 뭐 저기 왜 부부가 있어서 그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가서 남의 집 애들을 잔뜩 데려다가 그게 다 우리 식구다 우리 형제다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그들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왜? 바울도 그랬었으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은 그게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예요. 더더군다나 로마인입니다. 다른 이방보다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면 원수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로마 병정에게서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을 죽였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 그렇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로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인의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지금도 무슨 우리 교회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 무슨 장로교파 사람들, 거기에 그런 담, 그러한 벽, 그러한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각각이 서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이에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가 끼리끼리 막 즐기고 그런 집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통일된 그러한 그 정말 집이라 그럴까 그러한 무리들이 기도하는 집에 모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시야가 좁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맨날 땅에 것 맨날 자기 고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근시안적이고 마음이 좁은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왜 그러냐? 자긍해서 그래요. 스스로 높아져서 그래요. 스스로 특수해져서 그래요. 마치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사랑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 같아.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나도 아무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세우라가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기 성령님이 지금 잘 세워가고 계세요. 복음 전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으니까 이 마을에 더 계시옵소서.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으니까 저 마을에 가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일이.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어떤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어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다 튀어나갔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넘쳤어요. 그런데 복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반드시 고난하고 같이 간다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마음의 어떤 원함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자녀되게 한다? 유대인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이 더불어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의로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마인드라 그럴까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바보스러운 얘기였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끼는 사람, 또 정말 비웃는 사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연속 살인범이 이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 그 사람도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대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인데.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저 사람 가는 천국 나도 안 갈 거야 라고 능히할 수 있지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가? 그렇다면은 나도 안 갈 거야. 제가 이제 일본 그 지체들하고 나눔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 되겠냐? 세상이 되지. 그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천국이 천국 안 돼요. 세상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낳아주신 그새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이요. 그 우리가 정말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이 가지 않아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너는 새 사람이 될수 있다예요. 그래서 천국 갈수 있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멧돼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기 예언을 하고 무슨 귀신 쫓는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역을 많이 했고 교회를 몇십 개 세웠다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정녕 거머른다. 불법하는 자들아, 불의한 자들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는 딱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고를 안한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는 정말 복음입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악을 버릴 수 있고 악을 떠날 수가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먼저 듣는 건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매일 비춤 받는 거저 자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에게 뭘 해주기 이전에 내가 그 복음으로 비춤 받고 책망 받고 그리고 찔림 받고 그 복음으로 위로받고 그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살게 한다예요. 우리는 그냥 말을 전하는 앵무새가 아니고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도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니까 두렵고 떨림만 갖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너를 그 말씀으로 살리는 하나님이라. 말하자면 나는 안 살고 말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뭐라고 평가하든은 벌써 그 사람에게 속한 얘기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그들이 듣고 순종하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면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 자신도 너무나 위로를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사는 거, 뿐만 아니라 저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살아야 생명을 전하지요.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책에, 어느 성경책에 이러한 글이 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그 말씀이 복음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냐, 아닌 거냐는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내한테서 나온 건 내한테서 나온 거고, 하나님한테서 온건 하나님한테서 온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게 된 거니까 당신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까 그 능력이 당신 안에도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니까 믿으면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다. 복음을 들어도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복음이 가리였으면 그들은 망하는 자에게나 가리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가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에겐 가려진 거예요. 체험하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또 자기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그러한 여러 가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이 진전되는 데에 유익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아팠기 때문에 거기를 갔고 그들과 만났고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머물러서 또 누군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뭐가 더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기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또 거기서 이루어지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것이 고난이요. 당하는 것이 오해요, 미움이요, 정말 핍박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씹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 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네가 주의 영광에 너 함께한다. 디모데에게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면서 네가 전도자로서의 일을 다 하고 직무를 다 해라. 하나님 하게 하시는 대로 다 해라. 그 결과 고난받고 그 결과 감옥에 가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한더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죽여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떡하게? 거룩하게 사랑의 수고를 하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강단에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복음인지, 과연 순전한 복음인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 만약에 천사든 누구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 시대부터라도 다른 복음들을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다른 메시지들을 막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뭘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의 믿음, 지금 이미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누군가가 벌써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벌써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내가 신령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서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을 서포트해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좀 세워주고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였던 그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정말 안위를 얻고자 한다. 이게 너무나 주 안에서는 당연한 말인데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인 그 바울과 로마 사람들이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그때 주 안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들과 나의 믿음이 지금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따르고 지금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의 지체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말, 한 뜻, 한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서로가 안위할 수 있는. 왜? 세상에서 그들은 같이 핍박받는 자요. 같이 오해받는 자요. 같이 미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거기에서 안위를 얻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가서 열매 맺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서도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그러한 열매를 너희들 안에서도 맺는 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 또 핍박이 있고 어디에 가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는 거 알지만 그걸로 가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또 죽는 거 알지만 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 역사되는 것을 그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바울이 사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공치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이거는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일이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하나님이 이거 나눠주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들의 것인데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아직 갖고 있으니까 전해 줘야지만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주는 일이 오히려 바울이 사는 일이었어요.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근데 복음은 복음으로 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가 같다 그랬어요. 전함으로 복음으로 살아요. 나는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입딱 다물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전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지상 명령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온 세계 다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동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그 몫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바울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냥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래서 지금 또다 선교사 돼서 다뭐 여기저기 전도 다니고 다, 우리가 다 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옆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영원히 살수 있게 된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졌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그 사람 그대로 몰라서 지옥 가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입 다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막 신경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고요. 듣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자야.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라 하셨으니까 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뭐를 공부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물론 않아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복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고난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회색분자로 세상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빛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드러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왜 살아요? 세상에 빛이라 하시고 이 땅에 소금이라고 하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별돼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의 생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자나 깨나 어디에 있으나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찾으시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며 그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정말 때가 악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하고자 하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받는 그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 핍박과 미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